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읽으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자매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나는 내용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는 분노 처리 4단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 화난 것을 인정하고 분노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감정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따져보고 어떻게 할지 처리법을 생각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의 원인이 되는 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처가 되어 그 상처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기대가 꺾여서 생긴 좌절감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위협이나 공격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분노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분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분노를 일으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말에 분노라는 말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른 단어들이 있지요. 울화, 화병, 한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울화는 분노가 생겼지만 표현되지 못하고 안에서 끓는 상태를 말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울화가 쌓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끓는 느낌이 있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울화에는 분노뿐 아니라 무력감과 억제가 함께 섞여 있게 됩니다.
네, 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는 지난 몇 년간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무례한 말을 듣고 있었다. 아무 때나 이 일, 저 일 할 것 없이 시비를 걸고 비아냥거리기나 비난을 했다. 그리고 말끝마다 욕을 했다. 철수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별일 아닌 것에도 짜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철수처럼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고 몇 년이나 그냥 꾹 참아왔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이 안에서 계속 맴도는 상태가 울화입니다. 이제 화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화병은 울화와 억눌린 분노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 굳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우거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감정을 계속 눌러온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화병은 단순히 감정 반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있고 불면이 있을 수 있고요. 이유 없는 분노, 폭발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예은자매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화병의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영희의 남편은 외아들이며 시어머니가 젊어서부터 홀로 키워온 귀한 3대 종손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영희는 다들 이렇게 살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며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애지중지하면서도 며느리인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억울했지만 지금까지 불편함을 표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서 뒤척이곤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욱하며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인 영희가 겪고 있는 것은 현재 어떤 말, 어떤 사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온 분노와 억울함이 쌓인 결과로 화병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화병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나 예민함이 아니라 역할, 관계, 억압된 감정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내가 참아야 일이 안 커진다.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좋은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와 같은 생각은 울화를 키웁니다. 울화는 화를 내어서 생긴다기보다는 화를 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커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다 지난 일이야.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참고 말지 뭐. 인생은 원래 그래.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다른 말로 우회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안에 아직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화를 낼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라가 쌓여가는 것이고 분노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자포자기의 상태일 때 화병이 생기는 것이군요.
네,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사소한 말이 마음에 걸리거나 감정이 둔해졌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있고 두통, 소화불량, 불면이 있거나 말수가 줄어들고 냉소적이 되며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감정이 오래 억눌렸다는 증거입니다. 울화와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참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참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내려놓고 다룰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었던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빙산의 모습과 비슷했었는데요. 우라와 화병은 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울화와 화병도 분노를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도 폭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분노는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누적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울화는 분노가 표현되지 못하여 축적된 상태라고 한다면 화병은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굳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참는 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편 우리말에는 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분노, 울화, 화병, 또 정신적 고통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나자매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은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상처와 억울함, 상실감이 응축된 정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움, 체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한은 시간을 통과한 감정이고 한은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분노는 폭발하지만 한은 가라앉아 있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라는 억눌린 분노가 안에서 끓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은 그 끓음이 오래 지나 슬픔과 체념까지 스며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병은 억눌린 분노가 몸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은 반드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한은 문화적, 정서적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현재 느끼는 부담 상태이고 한은 과거에 미해결된 정서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상황이 바뀌면 줄어들 수 있지만 한은 상황이 끝나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네, 한이라는 개념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반드시 분노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 눈물이나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철수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들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마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철수는 이것저것 해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철수는 늘 내 인생은 그냥 이런 거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쉬움과 억울함이 있기는 했지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두 동생을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네,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한은 조금 다른 느낌이지요. 아직 마음에 뭔가 있는데 체념한 느낌이 있고요. 조금 서글프죠. 사람들 중에는 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남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신념이 지나쳐서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시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들은 거절도 잘 못하고 화도 잘 내지 못하는데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이며 관계에서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우라가 생기기 쉽습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자꾸 넘기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쌓여서 우라가 되고 시간이 지나 화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오래 지나게 되면 그 감정은 한의 형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분노로 표현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화, 화병, 한이란 상태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분노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요구, 압박, 긴장이 계속될 때 정신적인 고통 또는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신적 고통은 감정이 아닙니다. 가령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어떤 어려운 관계를 계속 참고 있어야 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이어질 때 정신적 고통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때에는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고 어떤 자극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된다면 분노를 조절할 여유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은 결국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정신적 고통이 분노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분노를 더 쉽게, 더 크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됩니다.
정신적 고통이 낮으면 그냥 넘겨버릴 수 있었던 상황도 정신적 고통이 높아진 때에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강한 분노가 치솟게 되는 것이군요.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하소연하거나 다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자신이 과도한 역할이나 책임을 맡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보며 내가 어떤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스스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네, 짜증, 냉소, 예민함 같은 신호가 있다면 알아차리고 공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 교육, 사회 상황, 또 성별,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정신적 고통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거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또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거나 지붕이 새거나 기대한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하는 일들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가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지만 주변과 비교하여 자신은 미숙하다고 판단하여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정신적 고통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엄청난 기쁨의 원천일 수도 있지만 두통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상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의 요인을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정신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근원을 아는 것은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낸다면 잘못되고 경건치 못하며 파괴적인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또 나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면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의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추위, 가족이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기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지 모르고 거절당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걱정과 염려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관한 생각에 휩싸여서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원한과 분노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 일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힘들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울이나 의기소침이나 불만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기도 하고 짜증이나 조바심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네, 압박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퉁명스럽고 배려 없이 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방해를 받거나 내 말이 잘못 전달되거나 할 때 짜증과 조바심 때문에 함부로 반응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인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것은 거짓의 한 형태이며 참된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나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떠올려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면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 자신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 누구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고, 마지막으로 비성경적 방식으로 반응할 때 서둘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은 자매님부터 한 가지씩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접근하기보다는 도망가고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는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계획해두신 유익을 놓치고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불경건한 반응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녀와 싸운 후에는 설교나 예배 안에서 진짜 유익을 얻기 힘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영적인 생활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영적인 유용성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인생의 정신적 고통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망과 자신감을 약화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네, 누군가 당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불안과 또 분노와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리스도에게 불리한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반응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경건치 않은 방식으로 정신적 고통에 반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탁월한 경력을 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쉽게 호들거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쌓입니다.
이들은 압박을 잘 다룰 줄 모르기에 비판의 극단적인 반응으로만 일관하므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잘못 반응하면 사람의 몸에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평가와 반응으로 인해서 신체적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이때 신체는 구강 건조, 또 심장 박동수의 증가, 폐의 과호흡, 이나 호흡곤란, 근육의 긴장과 경직,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장의 경련이나 설사, 변비, 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또 경건하지 않은 방법으로 반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신적 고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자매님이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적용한다면 정신적 고통을 다룰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는 인생의 정신적 고통을 성경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됩니다.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은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참새 하나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분명히 관여하며 지극히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을 한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세세하고 깊이 관여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또 7에서 8절을 예은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언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언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과거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의 주권이, 특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틀 안에서 보았고,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게 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을 두 분 자매님이 각각 읽어주시겠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하므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파괴적인 결과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정신적 고통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정신적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을지 발견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일을 거울로 사용하셔서 나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거치시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이런 결점을 거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찾아보는 것인데요. 혹시 잘못된 반응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반응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생각하고 또 증명하며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나눈 내용들을 떠올려보며 정신적 고통을 잘 극복하고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데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겼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자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두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지위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천국,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영생 혹은 생명,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할 때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고 할 때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은 또 하나님 나라.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동일한 의미이면서 서로 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여기서 영생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또 영생이라고 하지만 또 17절에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그러면 목사님, 네. 지금 우리가 찾아보았던 영생, 생명, 구원은 다 동일한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의미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 동일한 의미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부자 청년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한마디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목사님, 네. 사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부자 청년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일정 부분 이해가 가거든요. 또 여러분의 말에. 사실 저도 그렇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그래서 주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두 분은 바늘귀를 보셨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네. 할머님이 눈이 침침하시면 바늘귀에 실을 넣어달라고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바늘귀가 어느 정도였나요?
엄청 작았죠.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낙타가 예수님이 당시에 가축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낙타하면 가축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또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낙타. 낙타가 가장 큰 가축 중에 가장 큰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으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돈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묻죠.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도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안 좋아하는 것, 돈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말씀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가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이 대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수고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은혜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까요? 우리 두 분은
네, 저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네.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시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만나게
기도하면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네.
개인 기도였어요?
개인 기도, 공동체 안에서 하는 개인 기도였는데 사실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경험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대신 이제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나를 만나주시면.
진짜? 네. 그런 기한까지 정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알고 싶다고 기도하고 이때까지 저를 만나주세요. 아니면 갈게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겁나셨겠다. 안 만나주면 안 되겠다. 아 그랬구나. 그랬군요.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사실 저는 제 의지로 믿으려고 했다면은 절대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조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부부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됐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남조선에서 정착을 하면서 친구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가장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꼈던 계기는 대학교 1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니까 뭔가 다 낯설고 막 하나도 막 모르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고달픈 시절 덕분에 약간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또 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렇구나. 네, 이 말씀하고 또 관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거 1학년 때 봤던 말씀인데 라고 해서 공감이 되게 많이 갔고요. 그때 비로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믿음이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헉하거든요. 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본성을 가질 수 없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 그분과 사귀어 살 때 그분으로부터 여기서 사귀어 살 때 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본성을 바꾸는 것은 내 힘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없다.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본성을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모습 중에 특히 미성숙한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 나는 진짜 이거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네. 최근에 발견한 건데.
네. 제가 사실 원래 어떤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그 습관이 없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 미루고 막 코앞에 떨어졌을 때
네네.
막 급하게 하는 그러니까 좀 게으름을 많이 피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딱 당일에 막 급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뭐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걸 하느라 이걸 못한 것이 아니라 내일 해야지. 뭐, 그 시간에 해야지라고 이렇게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게을러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최근에 발견했던 저의 모습 중에 가장 게으른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유,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는, 가장 미성숙한 부분이 네. 그런 조급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한 마음.
네. 대학교에서 약간 동기,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보면 항상 저보다 막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뭐 말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자꾸 주변에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한 것에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제 힘으로 무조건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 항상 제자리인 제 모습이 참 미성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한 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읽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여 그분과 사귀어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사귀어 살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본성,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네, 결국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그 가르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자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나눠볼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뭐 나의 의와 노력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 하시는 그렇게 살게 하시는 삶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는 내 의의나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사라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사라 자매님이 말한 그 사람 중에 우리 사라 자매도 있는 거네요, 그죠?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네, 저는 오늘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제 안에 바뀌지 않은 본성을 보면서 낙심을 할 때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맞아요. 네, 구원도 성화도 결국은 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아, 내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또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포기예요. 낙심이고 포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제일 심각한 죄는 낙심과 포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때 저는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드러났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의지하자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제 성품을 새롭게 빚어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